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월등히 좋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에 그 성경책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또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은 아예 읽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고 기쁨이 더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강팍한 사람들이 소멸되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이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런 압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구출받고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점점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아요. 여러분의 한글 성경에 어쩌면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거기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난 15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그 작은 제목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으리라라고 설교 제목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으시면서, 동시에 경고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그래? 그러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는 눈을 돌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바논의 살림이 기름진 밭과 같이 되고 기름진 밭이 살림처럼 될 것이다. 지난주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택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택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야, 니네들 힘들다고? 나라가 힘들다고 그래? 애굽에게 손 내밀면 되겠니? 애굽은 구원이 안 돼.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사람들은 애굽이 아니야.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이야. 그거를 29장에서부터 35장까지 쭉 펼쳐져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28장에서 이렇게,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을 좁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너희들에게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출해 줄 거거든. 그런데 너희 유다 백성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이 야곱의 집을 향하여라고 제가 썼는데요. 22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야곱 족속이에요. 그런데 저는 야곱의 집이라는 단어를 좀 편안한 단어를 썼어요. 야곱의 집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은요? 야곱의 족속 그러면 이방인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족속, 야곱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 전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귀머거리와 장님이, 맹인이 신체적으로 단어도 진짜 육신의 귀머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귀머거리. 맹인들도 영적으로 맹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야곱의 집도 영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물론 문자적으로는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히브리 사람들만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민족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얼굴 색깔을 초월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다시 보면 그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해도 되죠.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래도 충분한데 굳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썼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그 율동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불렀던 거 아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이시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주시고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을 때에 나는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요 부분은 졸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조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장에 있고 15장에 있고 17장에 있고 19장에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똑같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만 지켜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지켜져 가고 있어요. 그 약속이 완성이 어디서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로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이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 써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놓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조건이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의 언약을 받고 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나요? 우리 똑같이 죄 짓고 살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맞이하기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랬어요. 믿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강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신실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당당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조건이 지금부터 죄지면 내가 그날로 너희들 버릴 거야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안 버리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의 뒷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아예 만들어 놨는데요. 60장이 아니라 66장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구원과 미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구원을 확인을 해주고 계시고 미래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살면 되겠니? 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노아가 있어요. 그 옛날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유 참 잘합니다. 아이 멀리 내다보시는군요. 투자하실 줄 아십니다. 그리고 칭찬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그 부끄러움이 다 사라집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어쩌면 조마조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냥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부터 창수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곱이 여기서 야곱은 누구예요?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소심해서 사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아니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쪼그러들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깨 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쪼그러들어서 사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돈이 없다고 쭈그러져서 살아요. 기죽어서 살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제가 돈 없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몸 좀 아파도 괜찮아요. 물론 불편해요. 물론 신경 쓰여요. 물론 아파요. 그러나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집이 없고 내가 배운 공부가 뭐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쭈그러져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번영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그 정도로밖에 못 살아.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친척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간증은 안 합니다만,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이 다 망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에 저희 아버지는 2만 5천 볼트의 전기 감전돼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더 힘들어졌어요. 집이란 집은 다 팔기 시작을 했고요. 전세로 갔고요. 나중에는 월세로 갔고요. 지역 한 단칸방에 그냥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모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내십니다. 이모들이 미쳤다고 예수 믿냐? 그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모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공필레는 성공했어. 부자가 됐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미국에 와서 그냥 폭동 맞아가면서 그러고 있을 때고요. 저희 동생들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었고요. 저희 여동생은 단칸방 지하 반지하에서 살면서 병이 들기도 시작했고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모들이 공필레는 성공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행복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지금 조금 없다고 우리 어깨 움츠리고 살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당하는 그런 이유가 23절에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좀 번역을 좀 바꿔봤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23절이에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란 그가, 즉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뭐가 하면, 우리가 이래 봬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저희 교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예요. 아, 이 녀석은 딱 목사감인데. 그러면 목사님 두 번 다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힘든 길을 왜 가라고 자꾸 그러세요. 제가 그런데 딱 목사감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돈 버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쪼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깨갱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약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흠없고 점없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야곱의 자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야곱의 자손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9장에서 그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못 듣던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 남은 자 구원받은 자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23절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을,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다시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돈 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노래하고 우리들이 찬송하고 우리들이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23절 말씀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서 행동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요?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러면 마치 유치원에 갈 때 1학년 국민학교 입학식 갈 때 여기 수건 하나 이렇게 손수건 붙이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표지가 있어야 돼요. 네임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표시하는 네임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만났던 바로 그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 보세요.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그 중간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예!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그러면서 예! 라는 그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맞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진실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소망이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의 영광을 높여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까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다시 말하면 오늘 24절에 거기서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쉬운 말로 번역을 다시 하라면 이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이래봬도 택함받은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되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아,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의 정체성을 뭘까?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깨 펴고 삽시다. 조금 힘들죠? 조금 괴롭지요? 조금 모자라시죠? That's okay.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